저는 최근에 교회에 대한 좀 그 생각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담도 많이 됐고 마음속에 목사로서 교회가 좀 건강하게 성장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책들도 한번 읽어보고 특별히 사도행전을 쭉 계속해서 몇 달째 묵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물음에 답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 프란시스 첸 목사님의 책을 좀 읽었습니다. Letters to the Church라는 책인데요.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중국 분이신데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LA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LA 그 시미밸리라는 그 지역에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을 하시고 좀 고생을 처음에는 하셨지만은 목회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대형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쭉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이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여태까지 성장을 시켰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자기 마음속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대형교를 하면서 1년에 예산 100만 불 이상을 투입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교육을 시키고 교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하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진실되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의 5%도 안 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95%는 뭘까?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헌신한다고 했는데, 5% 정도만이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95%가 안 산다고 한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자기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개척을 해가지고 대형교회로 교회를 키운 목사가 그 교회를 사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사임하시고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와 계세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그 텐들로인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텐들로인이라는 지역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범죄율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 이제 샌프란시스코 올라갔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그러면 사역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집집마다 가가오를.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하나씩 전도해가지고 가정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이분들이 이제 시작한 지가 벌써 한 4, 5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분들이 가정가정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회자분들이 거의 한 30명 정도 되시는데요. 이분들은 헌신적으로 자기가 이 제자들을 길러내는 데다 헌신을 하고 있고, 그분이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네 교회는 거의 100% 이상 모든 사람이 헌신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교회 형태만 교회의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형태가 있고 여러 가지 교회 모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이 시점에서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아마 곰곰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 아니면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다른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건지,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지 한번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 특히 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모두 부흥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교회가 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겸손하게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원하는 것들입니다. 좀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들에게 그러면 교회가 커져가지고 뭐를 하겠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적당한 대답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커진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했던 것을 이야기했지만은 요즘 사는 우리 시대에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보다는 수평이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졌다는 얘기는 다른 어느 교회가 작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그것이 교회가 커지는데 또 교회가 커가지고 우리가 다녀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교회가 왜 존재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사실은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말세기에 들어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말세기에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와 하나님의 말씀에 공부하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에 그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그것을 올바르게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늘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바로 제자로 삼아라는 겁니다. 이 제자로 삼아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부수적으로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자를 삼는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누구를 가서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내가 먼저 제자의 삶을 살고 내가 먼저 제자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 제자로 삼아를 우리가 똑바로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들께서 나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게 처음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로 삼아 그래서 우리가 모두 제자가 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에클리시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에클리시아라는 것은 바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제자들의 모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참 이상한 일을 하셨어요. 당시의 그런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선생님이 제자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선생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 랍비를 찾아가지고 랍비여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선생님이 오히려 돌아다니시면서 자기의 제자를 고릅니다.
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자기의 열두 제자를 고르세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영어로 컬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컬링. 예, 컬링을 한국말로 보니까 소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명. 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소명. 저희 소명을, 아, 이게 진짜 한국말일까 보니까 이게 한국말이 아니더라고요. 한문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문으로 보니까 소명이 부르실 소자의 목숨 명자를 쓰더라고요. 부르실 소자의 목숨 명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인께서 네 목숨을 쓰겠다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목숨을 써야겠다.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내가 오늘 네 목숨을 써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제자에 대한 삶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인께서 네 목숨을 쓰겠다라는 말에 아멘하고 화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도저히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제자를 만들겠어요? 내가 제자의 생활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제자의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거는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걸 공생애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다 했는데 제자들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어요. 말씀도 들려주고 이적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십자가 지고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부활할 거라는 것까지 다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에서 다 도망갔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께서 같이 먹고 자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 사도행전 1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한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고민 한번 해볼까요? 같이. 그러면 그들이 다락방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회개 기도를 했을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을 겁니다. 이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목격하고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런 순간 안에서 내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 내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회개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 회개하는 기도가 다시 그들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신 거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제자의 삶을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제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깊은 내면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살았는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질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기적을 믿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전번 주에 버지니아의 그 연합 대학생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대학생들 수양의 말씀 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그냥 부끄러워요. 저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저기 이 친구들에 비해서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도하는 중에 어떤 기도를 그 청년들하고 저 같이 했냐면은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와, 근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대학생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수련회 세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 뜨겁게 울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제가 다니는 교회에 한 3, 4주 전에 93세 할머니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막 예배 시간 들어오시는데 막 손을 막 이렇게 흔들으시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게 교회가 살아 숨쉬는 모습 아닐까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그죠?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제자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disciple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이 disciple하고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게 discipline입니다. 자기절제인 거죠, 자기절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기절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묵상하고.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3년이 있어요, 3년. 이 3년 교육과정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거기서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끊임없이. 당신은 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기를 원하셨나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더불어 거기서 또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있는가요?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축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는 거는 잘 못합니다. 근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에 제가 축구 보는데 굉장히 기쁨이 충만하다고 얘기할까요? 우리 그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은. 왜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냥 잘하는 게 잘해도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세계에서 그냥 탑, 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잘합니다. 한국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시합하교전에, 카메라 앵글이 잡힐 때 보면 항상 기도합니다. 사이드에서. 기도하고 들어가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처음 축구를 배울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르쳐 줬었는데 아버지도 축구선수였거든요. 아버지가 축구를 가르치는데 그 아버지의 철학이 뭐였냐면 기초를 튼튼히 해라. 기초를. 그래서 축구를 하면 보통 이제 경기장에 가서 막 뛰어야 되잖아요. 공 쫓아다니면서 막 뛰어야 되는데 어릴 때 조그만 아이들 같은 경우 어릴 때 배우면은 그 맛에 축구를 하는 거잖아요. 막 같이 친구들하고 뛰어다니는데 근데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축구장 근처도 못 가겠어요. 네가 기초적인 체력이 안 되면은 그리고 기초적인 축구 기술이 없으면은 너 축구 하나 만하다. 그 다른 애들은 다 축구공 갖고 축구장에서 뛰고 있는데 얘는 겉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죠. 뛰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에게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로 발전한 밑거름이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자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주인이 내 목숨을 쓰겠다고 이야기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주인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것을 기초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몸에 그냥 배어 있으니까. 그게 제자의 모습 아닐까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한다면 바로 디트릭 본하퍼 목사님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은 천재셨어요. 21세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 헬라어도 해야 되고 또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이거 박사학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21살에 이분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거를 칼 바스라는 굉장히 세계적인 신학자가 또 있는데요. 이분이 그걸 보시고 이거는 신학계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이건 놀라운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39살의 젊은 나이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왜냐면은 독일 교회가 나치 히틀러의 그런 몰상시간 그 테러에 있는 것을 그냥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켰다는 거죠. 마치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 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바쳐서 순교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인이 우리의 목숨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우리가 제자의 생활로 들어갈 때에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포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자의 생활이 시작된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삶을 끝내는 무서운 종말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적 교섭을 시작해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로운 유혹에 직면하게 되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고통의 투쟁에서 그가 얻은 상처와 흉터는 그의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생생한 흔적이다. 고난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이겨내는 그런 제자의 모습, 이겨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거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할까요? 이 지역에 제가 알기로도 한 거의 300개 넘는 교회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300개 넘는 한인교회가 있는데 이 지역에 또 다른 하나의 교회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이 지역에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한다고 한다면 300개의 한인교회와는 뭔가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발리 교회가, 밸리 교회가 필요합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교회에게는 이런 소명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다릅니다. 이런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300개 있는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그레이스 밸리가 이 세노세 지역에 교회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레이스 밸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아이덴티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래서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가는,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레이스 밸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다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소명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아서 그 목숨을 내놓고 제자가 되어가고 그 목숨을 내놓은 제자들이 나가서 제자를 만들어내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어가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그레이스밸리 교회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성장을 해야 되고 당연히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큰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것은 목사 하나가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장로님 몇 분, 권사님 몇 분, 집사님 몇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개개인들은 다 소명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내가 네 목숨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네 목숨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민 속에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간절한 회개의 기도.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학교 같은 거거든요. 학교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인재를 양육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 인재를 양육하려는 이 아카데미아가 변질이 돼가지고 회의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회의주의가 바로 공산주의와 무신론자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가 있고 무신론자가 있는데 그게 회의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회의주의에 가득 찼습니다. 그죠? 네. 만일 여러분이 크리스찬인데 여러분이 회의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일 경찰인데 회의주의에 빠져서 범죄자의 존재를 무시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인데 회의주의에 빠져서 부모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엉망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지금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절대주의는 없다. 절대적인 건 없고 다 상대적인 거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행복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회의주의가 나타났을 때 어거스틴이 등장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이런 회의주의, 허무주의에 빠진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록에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See, follow, ergo sum 이라는 얘기를 해요. See, follow, ergo sum 이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일 속고 있더라도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만일 속고 있더라도 나는 존재한다. 만일 사탄이 하나님이 없다고 나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서 만일 내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속고 있더라도 속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없고 절대자는 없고 모든 것이 상대주의적이고 모든 것이 그냥 쾌락주의라고 이야기를 나에게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속으면서 믿는 내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이 허무주의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근처에 있는데 이분들을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말씀 읽으십시오. 열심히 제자 되기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열심히 여러분들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냥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러면 우리 교회 문 닫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절실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 영혼 없는 대답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혼 없는 대답. 그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영혼 가득하게 나는 제자입니다. 주인께서 내 목숨을 청하셨으니 당연히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죽어가는 말로만 죽어간다고 하지 마시고 말로만 썩어간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죽어가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그레이스밸리 교회에서 섬겼구나.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많은 제자를 만들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런 절실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멕시코에 예전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신학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신학교 건물을 굉장히 이쁘게 잘 지어놓으셨어요. 단기 선교팀들이 매년 가가지고 신학교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땅터에다가 이제 신학교 건물을 이렇게 지셨는데, 멕시코에 있는 그 분들이 이제 학생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학생을 모집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왜냐면은, 기숙사에서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밥도 다 제때제 나오고,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특별히 학비를 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신학교를 졸업을 해도 제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고요. 신학교를 졸업을 해도 제대로 누가 가가지고 목회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과연 10년이 조금 넘게 이분이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이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한 놈만 나와봐라. 한 놈만 나와봐라. 제가 평생 거기서 사역을 해도 한 놈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한 놈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가리키는데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뿔뿔이 흩어질 때 얼마나 선교사님 마음이 허무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놈만 나와봐라. 열정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제자로서의 열정.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열정.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열정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한 모습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